예,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말씀 또 여러 구절들 살펴보면서 광야교회의 현실 또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을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불의의 싹쓸 위에 거짓으로 예언했던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기 위해 갔던 발람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꾸짖으시고 그의 죄를 다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발락 왕에게 보내시는 내용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이 풀어져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풀어주시며 자기 사역을 위해 사사로이 말씀을 전하는 거짓 교회와 선생들을 가르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탐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왕의 부탁을 받은 발람은 만일 나귀가 아니었다면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심판하러 오신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발람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물론 베드로후서에 가면 이 땅의 거짓 교회와 선지자들을 향해 이 발람을 연결해서 보여주시지만 사실 온갖 거짓 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발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속에서 자기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을 증거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것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을 치시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불러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람은요, 이렇게 잠시 구약적으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고 발락 왕에게로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고 자기 탐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보겠지만 결국 이 발람 왕이 이렇게 돌아간 후에 끝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과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성령님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우리 입에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따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때로는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니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과 예수님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온통 세상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말들이 증거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도 발람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으로 나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발락 왕에게로 간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23장부터 24장에 두 장에 걸쳐서 가득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발람이 크게 네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데려왔죠. 이 발람은 복술가였어요. 무당이었어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23장, 24장에 걸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먼저 이렇습니다. 23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 발람을 극진히, 발람은 모압의 그 귀족들이 극진히 모셔와서 대접해요. 그리고 발락 왕은 발람이 이른 대로 제사를 드리 일곱 단을 쌓았고요. 발람은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 41절을 가면 발람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곳이 바알의 산당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잠시 떠나가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발락 왕에게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 왕에게로 돌아와 모든 모압의 귀족들 앞에서 노래를 지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노래였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12절에 보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자 이번에는 발락 왕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보여주면 저주할 수 있을까, 그냥 안 보여져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비스가산은 어떤 곳이었죠? 모압 땅도 보이지만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고요. 끝부분만, 그러니까 골짜기로 슬쩍 가서 끝부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부분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22장 3절에 가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음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발람이 앞서 23장 10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노래할 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들의 그 수많이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했기 때문에 발락왕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발람이 행여 셀 수 없는 티끌처럼 번성해 있는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제대로 저주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을 다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번성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민족처럼 끝부분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저주를 하라고 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번제를 드리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떠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또 말씀을 주셔서 발락 왕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가 발람이 두 번째로 노래를 지어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축복을 노래합니다. 이를 들은 발락 왕은 더욱 분노했겠죠. 그래서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쁜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발람이 입을 벌리면 축복을 하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입 다물라. 그랬더니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제 자신을 봐도 참 너무 한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명해요. 계속해서 장소를 바꾸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번에도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발람이. 그래서 이번에는 거짓 사수를 쓰지 않고 그저 멀리서 이스라엘을 바라만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또 임하셨다 떠나기도 했죠. 거짓 성도들에게는.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나셨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분이 성령, 이분이 아니라 이 발람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바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이 24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발락 왕이 더욱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 왕이 크게 분노했지만 발람을 어찌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하지 못하고 너 갈 길을 가라.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내가 세상적으로 너를 복줘서 크게 거짓 예언을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존귀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 너는 빨리 도망쳐가야 돼.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그런데 발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5절에서 19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장차 일어날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열방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24장 25절을 보면 발람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가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한 번도 아니라 네 번에 걸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축복을 되돌릴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복이나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거나 복을 주는 자처럼 혹은 저주를 내리는 자처럼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선포하시는 축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군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보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네 번이나 걸쳐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시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이 모든 축복들은 결국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 당시에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축복들을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축복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축복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축복들을 알려주시는데 다 잠시 있다 지나갈 세상의 축복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천국의 축복들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그러한지를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이 네 번에 걸친 축복의 말씀들, 네 번 축복하였다는 것은 보았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Numbers 23, verse 7 through 10.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자, 첫 번째, 이 발람이 이제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백성을 자기는 절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뜻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의 노래 속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를 선포하는데 구절을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 민족 중에 심판받을 자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도 가면은요 같은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리고 그 택함의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만국 백성들 중에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장 보잘것 없는 자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의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을 복주시어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 23장 18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축복,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어떤 은혜가 선포되고 있나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눈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뜻인가요? 보지 아니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하여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오직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어주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불뱀 사건에서도 이것을 보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법을 주셔서 희생제물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구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애굽에서 구속하신 그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축복의 선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두 번째 축복, 그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 이제 세 번째 축복은 그렇게 택하심을 받고 죄사함과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24장 5절에서 7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실 그 언약 기업의 땅에서 그 장막과 그 가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누리게 될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과 거처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구약의 현실이죠. 구약적으로 보면 강가의 동산 같고 구약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아직 예표와 그림자였으니까.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과 백향목 같고 그곳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기업의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 그리고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누리게 될 축복. 이것이 세 번째 축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뭘까요? 24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장차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에 관한 약속이에요. 24장 17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장차 한 별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 규라는 것은 홀이라고도 하고요.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권세를 뜻하는 거죠.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인데 장차 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나요? 야곱의 후손으로 참 메시아 그리스도 왕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열방들, 구약에서는 열방들이었죠. 그 열방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저 열방이 아니라 모든 사단과 사단에 속한 백성들 다 물리치실 것이라. 19절에도 가면은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이 약속이 가장 마지막 축복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메시아 왕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축복들이 그리고 완전히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린 벌써 이 모든 축복들을 연결해 볼 때에 딱 감이 잡히죠.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그저 같은 축복의 반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로 연결된 흐름이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축복들이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구원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축복,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그렇게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누리게 하실 축복.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장차 그 모든 축복들이 완전히 영원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날에 대한 예언. 다 보시면 복음의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이 누구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끝자락만 잠깐 보고 등장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축복이 발람과 발락 왕과 그리고 모압 백성들, 즉 당시에 하나님의 대적들이요 사단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뭘 알려주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적들에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들은 절대 막아서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바로 이것이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축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장차 메시아 왕께서 오시면 이 축복은 누구에게까지 선포되는 축복일까요? 바로 열방들이에요. 이 축복을 모압과 모압의 귀족들과 열방들에게 선포하시는 또 다른 목적은 이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열방도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네 번째 축복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야곱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한 규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성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축복의 약속을 따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발람을 통해 선포하신 축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새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네 가지 축복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들이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영원토록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이르러 예수님이 누리시는 축복에까지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사단과 온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천국으로 데려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다른 축복은 없어요. 복음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이제는 열방에까지 선포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발람처럼, 아니 발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33절 3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복주신 자들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막아설 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룰 날을 기다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미리 정하심을 따라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천국으로 옮기셨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한 모든 축복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온전히 영원한 천국의 현실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죄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축복들.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누가 성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구속하시고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다 가진 자들이라고 해도요, 이 축복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고 다시 그의 뜻을 바꾸시는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시기까지 다 행하고 실행하시어 이렇게 하늘의 축복으로 온전히 성취되었고요. 이제 우리에게 이 천국 축복을 주시며 살아가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나요? 결국 오늘 본문의 발람을 통해 주신 축복은 그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였어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실행하여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이뤄가시고 실행하여 가실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 정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이제도 이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다시 저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실조차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너무 세상과 연결해서 생각해요. 우리는 저주를 너무 내 육체의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참 저주는 세상을 갖지 못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 저주는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 저주는 육체가 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 저주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번성한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복음을 세상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보화와 바꾸지 마시고 천국에 여러분의 보화를 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을 세상의 죽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애서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볼 거예요. 이 말씀 후에 한 가지를 더 보고 광야 생활이 마칩니다. 이렇게 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정금같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러면 복받은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강한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민수기의 마지막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복받은 백성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걸로 끝납니다. 제일 많이 죽어요. 불뱀으로 3,000명이 죽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여 몇만 명이 죽어요. 뭘 알려주는 걸까요? 끝까지 소망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백성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끝까지 이르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직 은혜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우린 자꾸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겪는 현실로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어 예수님이 가신 천국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길을 오로지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 찬송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찬송하며 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시며 이 땅에 남아있는 광야의 여정을 기쁘게 찬송하며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의 축복을 선포하여 주시며 우리 죽어마땅한 죄인들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 또 그 배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까지 바치신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의 현실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이 저주나 형벌이 아니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오직 복음 안에서 발견하며 다시 찬송과 감사로 돌이켜 인내로서 우리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형제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세워가는 귀한 은혜 끝까지 내려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